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 엘리트의 역설 이승재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소수의 특수계층, 하지만 그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엘리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북 엘리트의 역설은 탈북민 조현 선생과 함께합니다. 조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북한의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1만 명이나 모였다죠?
네, 맞습니다. 북한처럼 일당 통치가 아닌 나라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 세포비서라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개념 자체를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세포비서는 사실 사회의 제일 마지막 하부 단위의 정치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민주사회의 정치 책임자와는 달리 북한의 정치 책임자는 가정생활, 정치생활, 경제생활 이 모든 공식적인 생활과 사생활이 이르기까지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노동당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부 구조를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공산주의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세포비서가 가정에서 뭐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서로 싸우는 거, 집에 애들 교육하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으면 남편과 아이들의 모든 생활을 다 관리하는 가정의 이제 엄마와 같다고 할까요?
엄마 하면 따뜻하고 자상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생활까지 간섭한다니까 솔직히 좀 거부감도 드네요. 한국에서는 사생활까지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요. 하부 조직, 말단 조직과 비슷한 개념을 찾아보면 각 지역마다 있는 통장이나 아파트 동대표 이런 분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거주하는 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지, 가난하거나 아픈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고생하는 건 아닌지, 또 주민이 불편한 건 없는지 등등을 파악하는데요. 보통은 자기 동네를 위한 봉사심으로 일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자기 지역을 좀 더 발전시켜보겠다는 의지도 갖게 되죠. 그럴 때 구의원, 시의원 선거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당선되면 동네 주민이 아니라 구민,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만큼 영향력도 커지죠. 북한도 이렇게 하부 조직에서 상부 조직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포라는 조직이 지역의 발전이나 자기 세포 성원들의 권익이라든지 그들의 이제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고요. 이 조직은 철저하게 노동당 지도부의 정책과 그들의 지시, 방침 이런 것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이라고 하는 대중의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이것들을 이제 하부 말단에까지 실천하는 말단 조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세포비서를 하면서 세포비서라는 직위를 띄고 조금 더 이제 출세하는 단계를 거쳐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통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처럼 국회나 시의회 뭐 이런 데 가서 전반적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남한은 지역의 통장 또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데도 투표를 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아무래도 노동당의 임명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형식 자체는 세포 성원들이 거수가결하는 방식인데요. 위에서 회의지도 내려간 사람들이 땡땡땡 동무를 세포비서로 선거하는데 찬성하는 동무들은 손을 두시오 하면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데서 손을 안 들면 정치적으로 딴 생각으로 하는 사람으로 돼서 당에서 이제 퇴출당하죠.
그렇게 되면 세포비서들이 가장 눈치 봐야 할 권력은 노동당이 되겠네요. 한국에서는 작은 규모의 통장, 동대표부터 구시의원, 또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신뢰를 얻을 만한 약속, 즉 공약을 걸고 선거에 나서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자기가 속한 지역과 공동체를 잘 알아야 가능하겠죠.
네, 사실 여기서 도지사나 시의원, 뭐 국회의원 선거 다 참여를 해봤는데요. 대개 이제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로 국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거예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고 이 지역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연구와 공부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어떤 정책이 좋고 이 정책을 관철하실 때 어떻게 될수 있는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지금 넓어 있는데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 이 지역 사람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공약과 정책들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그 소득 증진을 위해서 그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로 지향이 되어 있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정말 이제 도로에 나와서 주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명함도 돌리면서 내가 이런 좋은 정책을 관철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되게 많이 놀랐고 아 이게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인 선거제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선거, 투표가 아주 익숙한데요. 때로는 이 제도가 정권을 심판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7일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원래 시장은 임기가 4년인데 이번엔 두 전임 시장이 임기 중에 성추행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도중 사임하게 됐고요. 그래서 치르는 보궐선거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 일이라 선생님께도 의미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예,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당일날 밤에 개표 방송 보면서 마음도 졸이고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참가하면서 북한과 확실히 선거가 다르다는 걸 또다시 느끼는데요. 투표라는 이제 민주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어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공약과 또그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의 행동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권력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의 이익이나 또 인권들이 이제 침해될 때, 사실 그 2020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한 180석을 가져갔는데
네,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고 그들이 소속된 당은 7개가 넘으니까 한개 당에서 180명이 나왔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거대 여당, 공룡 여당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랬는데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선 반대로 야당 측의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예, 1년 만에 사람들이 마음을 돌렸어요. 1인의 생각이 지배하는 북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이제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면서 이런 제도가 그만큼 다양성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이 실천되는 제도가 있는 결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정치인들이 시민들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이제 성추행, 여성들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이 나타나니까 그런 이제 대단하고 높은 이제 엘리트들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제도가 너무나도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한 정치인과 북한 정치인의 다른 점은 북한 정치인은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남한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지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치인 윤모 씨, 무릎 꿇고 현충원 참배, 민심 받들겠다. 충북 민심 달래기, 광역철도 반영 약속. 민심의 방점 찍은 정책, 국민 놀랄 정도의 변화 보여주자. 문 대통령은 민심 수용의 야당과 소통 행보. 네, 지금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한국의 기사 제목들입니다. 엘리트층인 정치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민심이란 거죠. 북한에서도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런 말이 당연한 날이 곧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엘리트의 역설이었습니다.